저희가 오후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12장에 저희가 와 있죠.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헤롯이 이제 이때 헤롯이 이제 아그리파 1세였죠.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여기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이 헤롯 왕이 지금 교회를 이제 핍박하려고 하면서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죽였습니다. 그 죽이고 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히 기뻐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더하려고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일단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터가 지난 뒤에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때의 이스터가 뭔가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역성경에서 번역하듯이 유월절이 아니었다. 이게 킹제임스 역자들이 이때 이 파스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이때만은 유독 이스터로 그렇게 번역한 것이 그것이 옳았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유월절로 해놓게 되면은 내년 지금 유월절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로마의 이교 축제일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핍박당할 때 교회 또는 교회 전체 또는 교회의 성도의 일부 중에서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그것은 기도이고,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이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나서 아예 안 이루어지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때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로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 보니까 일단 오늘 밤이 지나면 그러면 끌려나가서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노심초사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저희 오후 예배, 오후 모임처럼 이렇게 좀 편안했나 봐요. 그래서 잠을 잔다. 도대체 이게 내일 아침이면 이제 끌려나가서 죽을 판인데 지금 잠이 오나? 잠이 왔습니다. 참 이게 죽음을 앞둔 그이 사람 치고 참 놀라운 평안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때이 답변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 앞부분에 있지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이가 네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얼마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다가, 이 어떤 계집종 하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잖아요. 그리고 실족해가지고는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 있던 차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지금 사역을 맡기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의 연속선상에서 하신 말씀이니 얼마나 이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간직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젊어서는 이러이러한데 늙어서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으면 베드로는 젊어서 죽어야 됩니까? 늙어서 죽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을 확신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가 늙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잘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는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그 주의 천사라는 말 자체는 한 20번이 나오는데, 20번 이상이 나오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 주의 천사라는 표현이 지금 총 5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사도들을 구출할 때, 또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는 이제 스데반의 그 회고 중에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에서,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는 빌립에게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또 지금 여기 본문에 12장 7절에서 이 베드로를 구출할 때, 또 12장 좀 뒤에 가보면 23절에서 이 헤롯에게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주의 천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주의 천사가 등장을 한다. 여러분, 이 천사가 등장하는 이 장면, 사도행전에서 유독 지금 천사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냐면, 사도행전 전체의 구도에서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4장쯤에서 사도행전 공부하는 그 4장쯤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복음에 대한 그 핍박 세력의 그 본질은 사두개주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두개주의. 유대인의 그 분파들 중에서 여러 이런 분파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중에서 특별히 지금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주된 세력은 지금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그 도표 받은 거좀 기억나세요?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이었어요. 또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이 영적인 것들을 부정하는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또 내세 천국 이런 거안 믿어요. 현실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헬레니즘을 숭상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사나 영의 세계나 부활이나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걸 믿지 않아요.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잘 생각하세요. 천사, 영의 세계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주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또 예언서들의 영감을 부정했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왔던 그 구전된 율법 이런 건다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이 종교를 단순히 어떤 윤리 규정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인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실제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어떤 합리적인 종교, 그냥 도덕 강론 이 정도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저놈들은 광신자다 이렇게 어떻게 저런 걸다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두개인들이 그 사회에서 어떤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냐면은 대제사장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죠. 대제사장들이 이런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또 귀족들, 대지주들, 지식계층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면서 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와 결탁해서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던 공적인 생애에서 사역을 하시던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주된 세력은 누구냐면 그거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 어떤 구전된 그 어떤 그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막 파괴하시고 막 이렇게 느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지금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주체 세력이었다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가 형성될 때에 교회의 이 핍박 세력은 이제 사두개인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부터 교회가 존속하는 한 교회의 주된 핍박 세력은 바로 사두개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복음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을 그대로 믿지 않는 어떤 종교인들, 그들이 지금 이 참된 복음의 핍박 세력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었어요. 성전의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문에 앉아있던 그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베드로가 고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일으켰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선포되니까 이제 이들이 근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했어요. 야 이거 이게 자꾸 부활이 자꾸 선포되면 이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부활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했다 그랬어요. 기적이 행해지고 부활이 선포되니까 이들이 근심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자들과 사두개인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근심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시점에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대놓고 핍박을 못했었어요. 왜? 백성이 두려웠어요. 백성들은 자꾸 이 기적이 행해지니까 이 사람들 제자들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꾸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거기다 대고 섣불리 지금 이렇게 핍박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핍박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고,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엄히 위협해서 그래서 사건이 확대되는 것만 막아보자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5장에 와서 여전히 표적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사도들의 그 손을 통해서 일어나고 여러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병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부정한 영이 다 떠나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교회에 점점 더 많은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는 대제사장을 위시한 그 사두개인들이 다 분노가 가득 찬채 일어났다 그랬어요.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서 그래서 사도들을 또다시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구금했어요. 사도들에 대해서 위협하고 놓아줬는데 그 위협이 먹혀들질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그 위기의식 때문에 다시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부활 교리의 확산은 곧 사두개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 천사가 이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참 희한하지요. 이 지금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천사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참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기적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사도들을 체포해서 가둬놨는데 자기들이 믿지 않는 천사라는 존재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도 사실 이들을 풀어줄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참 재미있게도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 천사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이 사도들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이 사도들이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이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다시 잡고자 하지만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시끄럽게 못하고 조용히 다시 잡아왔습니다. 조용히. 그래가지고 공회 앞에 이제 세우고 심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5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하냐? 이러고 따져 물었습니다. 엄히 위협하면 놓아줬었잖아요. 왜 하지 말라는 짓 계속하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왜 예수 죽음을 우리 탓으로 돌리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요. 왜 하지 말라는 짓 계속하냐? 왜 예수가 죽은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느냐? 그두 가지였어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너무나 명쾌하게 대답을 하기를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죽였다. 딱못 박아서 얘기했죠?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인 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참 미칠 노릇이지요? 자기들이 안 죽였다고 발뺌하고 싶고 부활도 믿기 싫은데 지금 너희가 죽였고 그분을 부활시켰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렇죠? 약이 바짝바짝 오르지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거 안전할 수가 없다. 우리는 목숨이 끊어져도 우리는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3절에서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아까는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심하고 그들을 엄히 위협하고 그 일이 확산되지만 않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 사도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니까 더 이상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죽이기로 결심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죄 위에 죄를 더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또 사두개적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대 전환이 한번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또그 이제 과부들의 상을 섬기는 일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내에서 그 일곱 사람 우리가 이제 쉽게 그 집사라고 표현하지만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했던 역할이 집사의 역할을 했지요. 그 일곱 사람이 이제 선출되고 그래서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흥황해지는 그 와중에 제사장의 큰 무리가 믿음에 순종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절에.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은 사두개적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부활도 믿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 믿지 않아요. 천사 믿지 않아요. 그렇죠? 합리주의자이고, 회의론자들이고, 유물론자들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복음 안으로 많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유대인의 종교가 유대교의 그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일대 사건이 한번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장에 와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 즉 사울이 이 사두개파의 세력을 등에 업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정통 유대인이면서 정통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리적으로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교리적으로는 이 사울이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사두개파입니까? 아니면 바리새파입니까? 아니면은 에센에파입니까? 헤롯당원입니까? 암헤레츠 땅의 사람들입니까? 뭡니까? 예? 뭐지요? 예, 바리새파였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지금 교리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바리새파에 속했던 이 사울이 절대로 함께 할수 없는 상대파인 사두개파 사람들, 그 대제사장의 협조를 얻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 지금 이게 자기와 이 믿음이 같지도 않으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서로 야합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연합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 사울의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9장 5절에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슨 얘기였습니까? 예. 너참 너의 양심을 거슬러 가면서 참 어려운 일 하고 있다. 왜? 자기는 지금 부활 이런 거다 믿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부활을 부정하고 영적인 것들을 부정하고 이러한 지금 사두개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울이 지금 8장에서 그 스데반이 죽을 때그 증인으로 있을 때 스데반이 왜 죽는지를 이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기의 믿음, 즉 죽은 사람의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확신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사울이 믿고 있는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 믿음과 동일한 그 믿음의 이유 때문에 처형당한 그 스데반. 이 스데반을 계속해서 사울이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려니 참그 가시채를 걷어차는 격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랬던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면서 회심하고 스데반과 동일한 믿음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면서 23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공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섰을 때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바울로 인해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신문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공회 앞에 이렇게 섰는데 보니까는 거기에 지금 그 공의회의 구성원들이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파,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동정을 자극했죠. 그래서, 형제들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신문받고 죽고,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이러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는 지금 서로가, 지금, 사울은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싸우면서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23장 10절에 보면 큰 다툼이 이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24장과 26장에 걸쳐서 바울이죠, 이제는.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또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의 그 믿음을 변호하는 중에 그 핵심이 뭐냐 하면 24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죽은 자들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단 취급받고 있다. 벨릭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아그리빠 앞에서는 2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 때문에, 이게 부활에 관한 믿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지금 교회가 누구와 싸우는 것이냐면 지금 사두개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독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들을 구출하시고 이 헤롯을 죽이시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지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던, 사두개주의자들이 믿지 않았던 그 천사,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천사들, 왜 이렇게 천사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